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자 동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옥하 집사님,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옥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마중 식구들과 함께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울과 다윗은 나란히 지도자 교육의 예시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후의 왕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배워주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네. 이스라엘의 왕들은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네.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맞습니다. 아, 우리 주옥하 집사님이 왕을 하셨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스스로 왕위에 앉아서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왕의 대리자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핵심적인 답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앉아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 사무엘상하의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서 배워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무엘상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지도자 사이에서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샬롬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임하는지를 배워주는 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인간 왕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닮아가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침을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네. 하나님과의 사귐의 친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후대 왕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 맥락을 놓치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행동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요.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신 언약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빨리빨리 행동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방어하고 지키려고 하는 조급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사무엘상 14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의 용기와 믿음 그리고 사울의 신중하지만 인간적인 계산이 대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 장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것, 그래서 직접 번제를 드리는 실수를 저지른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는데 그 요나단은 사울하고 같은 전쟁을 치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요나단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사울은 조심스럽게 계산하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과 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만 선택하면서 머뭇거리는 삶이 어떻게 네. 대비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4절을 두 분이 나누어서 읽어주세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둡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네.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장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스스로가 믿고 있죠. 그런데 막상 현실이 되었을 때 막상 블레셋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막상 폭풍우 속에 배가 흔들리고 요동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 깊숙한 곳에 그것이 그런 두려움이, 그런 원망이, 그런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흔들릴 때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스스로 발견하고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꺼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나의 그 모양을 포장하거나 숨기거나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 어쩌지 못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도 두렵고 사울도 두렵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무기를 든 병사 한 명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향합니다. 아버지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에서 사울이 지나치게 신중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좋게 신중하다라고 말했지만 사울은 막상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자기 안에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보고하지 않고 전쟁을 감행합니다. 이는 사울의 소극적인 태도와 무척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도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
그렇죠.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용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6절에서 그 믿음이 표현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라. 히브리어로 여호와 아하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나단은 병력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네, 요나단은 사울하고 다르게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네요.
네, 요나단이 이해하는 사울의 모양은 요나단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나단이 지혜롭게 행동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 대한 평가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라는 고백 안에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얘기하지 않고 나아간 것이 바른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믿음과 인간적인 계산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요나단과 병사 한 명이 블레셋에 기습합니다. 땅에 엎드려지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이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명만으로 적진에 들어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것은 정말 놀라운 용기네요.
그렇죠. 믿음으로 나아간 한 사람이 때로는 전체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의 신뢰와 용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다면 혹시 기억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실까요? 한국 역사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정말 큰 전쟁의 순간에 한 사람이 그 전쟁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전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임진왜란에 정말 아무도 일본의 그 대군을 무찌를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 심지어 그의 그 직위조차 박탈되어서 백의종군이라는 표현을 쓰죠. 직위가 없이 아무 역할이 없이 그냥 내가 거기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12척의 배로 일본의 대군을 무찔렀던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나아갈 때 어떤 변화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한국의 역사에서도 남조선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게 기억나시는 개인적인 일이든지 아니면 성경 속의 장면이든지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요새는 이런 예가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처음에는 한 가정에서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기던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네네. 우상을 섬기는 가정 가운데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네. 하나님만을 바라고 갔던 그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모가 모든 돈을 도움을 주지 않아서 쫓겨나기도 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런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목에다 칼을 대고 남편이 예수를 믿을래 죽을래 이런 것도 기도원에 가면 종종 이런 분들의 간증을 옆에서 이렇게 기도원에 쉬는 시간에 듣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결국은 칼의 위협에도 재산을 다 뺏기는 위협에도 이혼을 당하는 위협에도 자식을 뺏기는 그런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갈 때 나중에는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아들이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또 네 많은 이렇게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이 생각났고 지금도 북녘 땅에는 마중 식구들 가운데에는 이런 분이 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걸어오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북녘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네.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밀도 네. 그런 것들 굉장히 옅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기준이 낮아지고 네. 이런
그전에는 정말 순복음교회가 있었는데 빨간 가방을 든 구역장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네. 지나가면 동네가 떨어요. 왜냐하면 몇 명이나 또 교회로 갈까. 그런데 네. 그분들이 지나가는 가정에는 막 풍파가 일어나죠. 그러나 함께 붙들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골목골목들이 생겼거든요.
네. 아, 정말, 네. 어떤 위협에도 물러나지 않는 신앙. 이것이 참 지금 이 세대에는 찾기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이것이 네. 타협인지 아니면 기다림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우리 안에 정말 담대한 용기를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기를 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도 혹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아, 저는, 일단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야겠다. 정말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깊어져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더 깊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솔로몬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전쟁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맞아요.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하자. 네 기도하잖아요. 그 네. 신뢰와 그 믿음을 믿음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아,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맞아요. 믿음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의 신뢰와 온전한 사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결단을 내리죠. 반면에 사울은 인간적으로 계산합니다. 적군의 수가 몇 명이고 우리는 몇 명이고 우리는 무기가 있고 없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계산합니다. 효율과 자기 유익을 살펴서 움직일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악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머뭇거리고 후회하는 것이죠.
네, 그러고 보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갔지만 사울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며 결정을 내렸네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기보다 상황을 먼저 개선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요나단의 모습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은 상황이나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을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사울이 불필요한 맹세를 합니다.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빠진 사울은 전쟁 중에 군사들에게 단식을 명령합니다. 이는 전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아마도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마음과 신념을 넘어서는 종교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맹세를 비판하면서 사울이 오히려 전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군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사울보다 훨씬 나은 판단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사울의 불필요한 맹세는 결과적으로 그의 지도력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성경은 항상 섬기는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인류를 위한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기 유익을 쫓아간 제자들은 그 스승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배신자가 되었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백성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우거나 율법적인 어떤 행동을 네.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어린 양처럼 희생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누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예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반대로 사울은 권위 중심적인 지도자였네요. 형식적인 권위를 강조하지만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지도자였네요.
네.
결국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도자가 더 효과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 다 알거든요. 진정한 지도력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백성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사람을 나란히 비추면서 교훈을 얻게 되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때 용기 내어 행동하는 요나단의 모습과 불필요한 맹세를 권위를 내세우지만 권위를 사실은 잃어가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네, 사울처럼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할 때가 많지만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을 배우고부터는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해야겠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따질 때가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싶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두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적절한 순간에 용기를 내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도 사울처럼 자기의 유익을 따라 선택하고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옥화 집사님, 사라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직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희 아버지야. 블레셋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나는 블레셋보다 더 크고 강한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내가 친히 싸워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갔던 요나단에게는 요나단이 무엇을 하든지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함께하는 군사들이 있었음을 보면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요나단에게는 요나단의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믿고 따르는 군사들이 같이 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만을 믿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러한 함께 갈 군사들이 많이 동역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용기와 도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도전한 요나단을 기쁘게 받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 어두운 밤에 두 사람이 적진에 뛰어들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 용기, 주님 제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또 죽음 한복판으로 들어가신 그 용기 있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요나단이 가는 곳에 같이 갔던 한 사람의 종처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중 식구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용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시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야, 미소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그 지난주에 교회 그 예배 드리러 갔었는데 오랜만에 많은 그 청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네,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했었는데 오랜만에 같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서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나누면서 네,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네요. 네. 자, 지하자매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저는 그래도 3월보다는 날씨가 좀 따뜻해지긴 했는데 아직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네네. 좀 약간 몸살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집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건강 조심해야죠.
맞아요. 네.
자, 그렇게 또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셨던 장면을 살펴봤는데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목사님. 첫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아 헤매는 목자에 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 이야기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온 집을 다 뒤져서 잃어버린 돈을 찾고 잔치를 베푼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갔다가 탕진하고 돌아온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세 가지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혹시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다고 했는지도 기억나시나요?
네, 세 가지 이야기 모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세 비유에서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게 원래 이방인이 하나님과 상관없던 존재들이 아니라 원래는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다가 잃게 된 자들이라고 하셨던 게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안에는 바로 우리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았음에도 여전히 이방인을 멸시하며 선을 긋는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올지 벌써 궁금하네요.
자,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도 대표적인 난해 구 중 하나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왜 그런지 알 수 있게 될 텐데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자, 어떤 부자가 청지기를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자, 그렇게 좋은 청지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어갔다는 걸로 봐서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통보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죠?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소문을 들으니 네가 내 재산을 내 맘대로 낭비한다라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내가 너를 믿을 수 없으니 하던 일 정리하고 이제 그만 나가라. 야, 이렇게 해고를 통보합니다. 자, 그러자 청지기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3절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해고당할 처지의 노인이 청지기가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죠. 해고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땅을 파서 일하기에는 힘이 없고 남들에게 구걸해서 살기는 창피하고 미래가 막막하기만 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청지기는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냈는데 청지기가 찾아낸 방법이 뭔가 좀 이상해 보여요. 누가복음 1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 마린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청지기가 묘책을 낸 것 같기는 한데 어때 보이나요?
목사님 말씀처럼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 같죠?
자기가 잘못한 게 드러났으면 용서를 구하든지 다시 정직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청지기는 오히려 빚진 자들을 불러서 자기 마음대로 빚을 깎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에게 더 손해를 끼치는 것 같은데 묘책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청지기의 이런 방법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다음에 나오는 주인의 반응은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누가 보더라도 청지기의 행동은 이상해 보이는데 주인은 오히려 뭐라고 하고 있죠?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하면서 칭찬하고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청지기의 대처 방법은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이는데 주인은 오히려 그런 방법이 지혜롭다고 하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보여요.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시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불의에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신다는 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1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1절을 보니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하고 있죠. 자, 본래 청지기의 역할은 주인이 맡겨놓은 재산을 잘 관리해서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주인을 손해보게 했다라고 한다면 자, 청지기가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몰래 뒷돈을 챙겼다는 의미 아닐까요?
네, 그렇죠.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정직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뒷돈을 챙겨 자기 주머니를 채웠던 걸로 보여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일이 걸려서 쫓겨나게 생긴 상태에서 청지기가 생각했던 방법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깎아주는 것이었는데 기름 100마를 50마를로 바꿔줬다라고 하면 자, 나머지 50마를은 어디에서 채웠다는 걸까요?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냈던 돈으로 나머지 50을 채워 넣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모았던 자기 돈으로 50을 채워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빚졌던 사람 입장에서는 청지기가 자기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청지기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고마워하며 또 은인으로 여겼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게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모았던 돈으로 빚진 사람들의 빚을 대신 갚아줬을 때 주인은 사람에게 빌려줬던 것을 돌려받아서 줬고 빚졌던 사람들은 청지기가 자기 빚을 탕감해줘서 좋고 청지기는 비록 불의한 방법으로 얻었던 돈을 다시 잃게 되기는 했지만 그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로 인해 혹 주인에게 쫓겨나더라도 자기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들이 자기를 영접해 줄 거란 기대를 품을 수 있어서 좋고 모두에게 좋은 방법을 찾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던 거군요.
네, 그렇죠. 자,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기가 얻었던 돈을 포기하고 사람을 얻어냈던 청지기의 행동이 빛의 아들들보다, 여기서 말하는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9절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9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불의하게 얻은 재물을 포기하고서라도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재물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 사람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누구에게 하셨다라고 했었죠?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제자들에게. 자,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앞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에게도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여기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청지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리새인을 가리키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리새인.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같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제자들을 청지기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불의한 청지기가 바리새인을 가리킨다라고 했을 때, 자, 그렇다면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 유대인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자기의 집을 관리하라고 모든 권위를 주시며 재산을 맡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독점하면서 일반 백성들을 위해 군림했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불의한 정직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말씀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처럼 바리새인들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쳐왔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얻었던 돈으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너희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왔던 명성,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왔던 이익을 포기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시작할 때 너희에게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미래가 주어질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다시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거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나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결국 돈을 포기 못해서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거부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들은 불의하게 얻은 자리, 명성, 사람들의 칭찬을 포기하지 못하고 빚진 자들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걸 거부함으로써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자,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죠?
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며 살았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나사로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헌데투성이었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헌데라고 하는 것은 종기의 일종으로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에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둬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레위기 말씀을 보니 종기가 난 자 중에서도 온몸에 종기가 퍼져 있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판단해서 공동체로부터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즉 여기에서 나사로가 헌데투성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율법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병에 걸렸다는 의미만 있었던 게 아니었군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 상반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땐 전혀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으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유대인들이 들으면 경악할 만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배제되었던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 하고 있나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 들으면 경악할 만한 결과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부자가 의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의롭게 삶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아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의인으로 취급받던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 하고 있나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 입장에선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의인으로 취급받던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며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것 같죠. 사라 생전에는 부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 많은 걸 누리며 화롭게 살고 나사로는 상 밑에 떨어진 음식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았는데 죽어서는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묻은 물 한 방울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하고 있으니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애타게 간청했지만 부자의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고 있죠?
부자는 살아있을 때 많은 걸 누리며 살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 또 부자와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누구도 건너갈 수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이제는 그 누구도 결과를 뒤집어 놓을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부자는 다급한 마음에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자기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보내셔서 형제들만이라도 자기가 있는 음부에 오지 않도록 증언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여기서 부자가 이야기하는 형제라고 하는 건 단순히 육신의 형제를 뜻하는 걸 넘어서 자기처럼 부자로 살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자기와 똑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부자의 간청을 거절하며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지 않아도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장차 있을 일들을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겪고 있는 일들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면 더 잘 들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부자의 말이 조금 더 일리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부자는 음부에 가서 고통받고 있고 또 자기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하면 더 잘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건 구약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은 다시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부자로 지칭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로 지칭되는 율법의 범주에서 벗어난 죄인들, 세리들, 이방인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죠.
오늘 나온 모든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자 율법에 속하지 못했던 이들을 향한 소망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미소자매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붙잡고 또 그걸 위해 살아가다가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어리석은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세리와 죄인, 가난한 자, 이방인과 같이 율법에서 벗어난 이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자, 바라기는 끊임없이 경고하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움켜쥐는 삶이 아닌 내려놓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북전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